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의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훈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놀이하며 사셨나요?
네, 목사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지키심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기도하며 버텼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이 주신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저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1절을, 예은쌤이 6장 2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곳에 숨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3절을, 진양쌤이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파정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한 결과는 어떤가요?
미디안 사람과 이방 여러 민족으로 인해 힘들게 파종한 소산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신명기 31장 29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5절을, 진양쌤이 6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과 이방 민족들은 메뚜기 떼 같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며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평안할 때는 악을 행하며 세상을 즐기다가 궁핍함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교활한 모습은 누구와 많이 비슷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7절과 8절을, 제가 6장 9절을, 진양쌤이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비롯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행하였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무엇을 상기시키시고 강조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의 순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11절을, 진양쌤이 6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불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디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나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표현에 걸맞지 않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합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지하는데도 그냥 두고 있냐고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14절을, 예은쌤이 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버릇없게 묻는 기드온을 책망하시거나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신의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제일 작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반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16절을, 제가 6장 17절을, 진양쌤이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나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기드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도우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까지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용사로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19절을, 제가 6장 20절을, 진양쌤이 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존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존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존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존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게 하고 떠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보여달라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기드온과 대화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확인시켜주고 떠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표징을 통해 자신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눈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으로 인해서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으로 인해 슬프다고 말한 건가요?
네, 그 이유를 말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은쌤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진양쌤이 이사야 6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기드온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슬퍼한 것입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23절을, 진양쌤이 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죽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인가요?
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25절을, 제가 6장 26절을, 예은쌤이 6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표징을 보이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버지의 숫소를 취하고 아세라 상을 부수어서 만든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낮에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한밤중에 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28절을, 제가 6장 29절을, 예은쌤이 6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이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사사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찾아가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부순 기드온을 죽여야 하겠으나 기드온을 집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에서 우상을 훼파한 자를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암울합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6장 31절을, 진양쌤이 6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요아스는 자기 집에 있던 우상들을 훼파한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드온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가짜 신임을 드러내실까요?
자신의 집 안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우상을 두고 그것들을 섬기던 요아스를 통해 그 우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부순 기드온은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을 가진 여룹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몰래 생활하던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우상을 끌어내는 결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은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의 원인을 상황이나 사람에게서만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문제를 급히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을 바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나를 여전히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의심과 확신 없음의 자리에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다시 나를 붙들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외적인 문제보다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이 훗날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관한 칭찬을 덧붙이는데 어떤 칭찬을 했는지 아시나요?
네. 디모데는 바울의 형제이며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군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1절을 보면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하면서 복음보다는 자기 일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 당시에 디모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유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고만 해도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 무게감 있는 인물을 보내준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고마워하고 안심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디모데에 관해 칭찬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냥 이름만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꼭 말해줘야 할 정도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디모데였기에 다시 한번 칭찬을 하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나 추천할 때를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를 보면 반드시 꼭 설명해주거나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누구나 알만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급한 일을 잘 해결해줬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땐 언제나 그 경력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괜찮게 여긴다는 마음까지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단순히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기엔 아까울 만큼 깊은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꼭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칭찬을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떤 소개가 가능할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오랫동안 함께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다른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런지, 이름만 소개하고 끝날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며 소개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끼리의 소개가 아니어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거나 추천할 때 어떤 말로 소개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듯이 칭찬받는 소개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성실하다, 착하다, 사랑이 많다 등등의 칭찬받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칭찬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쪽 편만을 택해서 그것으로 방향을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이 나에게 뭐라 말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식으로 살게 되면 그런 모습은 오히려 배려가 없고 주변 상황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백부장이 꼭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모두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방인인 본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하면 신뢰가 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젖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 일을 행하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며 말을 했다는 건 백부장이 평상시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증명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꾸준하게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간절하게 요청했듯이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디모데나 백부장처럼 변함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서 좋을 땐 친절하고 헌신하는 모습이고 은혜가 떨어지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받기 어렵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꾸준하게 헌신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변함없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을 중요히 여기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밤 낙원에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변함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셨던 거네요. 내 감정이 얼마나 힘들던지, 내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변함없이 친절하고 누구에게라도 다정하고 범사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나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인정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힘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나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내겠다라고 말하는데 에바브로 디도에 관해서도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에서는 에바브로 디도, 디도, 에바브라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제자 같은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일꾼이고요.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였다면 평신도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인 거죠.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알아보면 분열과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나마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로 가져가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헌금을 맡아서 바울에게 가져가야 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한 달이 넘는 긴 여행을 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을 잘 보살피는 사명을 받은 걸 보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도착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3개월가량 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한 달이 넘는 거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많이 걱정한다라는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다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걸로 봐서 적어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은 에바브로 디도가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먼 길을 온 에바브로 디도가 죽게 되면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신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지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신자들도 에바브로 디도를 잃게 되면 바울을 돕기 위한 일이 오히려 바울에게 큰 짐을 지워준 결과가 되는 것이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 같거든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에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과정을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난감한 상황을 뜻하지 않게 만든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농담이라도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인지 아느냐, 거기까지 가서 아프면 어떡하느냐 하는 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준 거죠.
맞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잘못된 상황에 빠뜨리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악의적으로 의도한 잘못이 아니고 게으름이나 불성실함으로 만들어진 잘못이 아니라면 용납해주고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일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상황을 잘 분별해서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관용 있는 모습, 용납하고 감싸주는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지 못하거나 열정이 없어서 그로 인해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질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뜻하지 않는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그냥 하는 말이나 우스갯소리로라도 잘못을 책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권면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신앙 공동체든 세상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왜 그런 잘못을 한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사랑의 언어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마음을 편히 가져도 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러움을 가질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든지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저랑 성격이 안 맞고 제가 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사람 앞에서는 제가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경직되고 좀 그런 거를 최근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뇌를 탁 치면서 나에게 중요한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참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사랑들을 제가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제가 편향적인 마음을 갖고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좀 더 따뜻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그분도 저한테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질문들도 살짝 들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그분에게 제가 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눈 내용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관용 있는 모습, 용납하고 감싸주는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감싸주는 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